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 아멘. 1월 하고도 셋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새해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야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이 매우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 타락방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환난과 핍박의 상황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며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로 인해 교회와 교인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핍박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핍박을 통하여 교인들을 흩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불기 시작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계산착오였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저들은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뭉쳐있을 때 강해졌지만 흩어져 혼자가 되었을 때에도 강했습니다. 때문에 흩어져 혼자 되었을 때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모여 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하셨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핍박을 통해 오히려 저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와 같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 안에서 똑같이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음은 남한보다 북한 쪽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은 북한이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빨랐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옛날 평양과 정주와 선천은 80% 이상이 교인이었고 그와 같은 곳들은 동양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부흥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 사건에 할 수 있는 1907년 회개운동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길선주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그중 얼마를 떼어먹었다는 사실을 울면서 자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 자기 죄를 울며 고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녁에 시작한 부흥회는 새벽까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전국의 교회가 똑같은 회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907년 대회개운동이라고 말합니다. 1907년 대회개운동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이 날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참된 모습을 갖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듯이 우리 한국 교회도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은 후 그의 묻지않은 핍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후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통하여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십자가를 내리게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일반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교회에 대한 핍박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 더 심한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북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자유를 찾아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핍박 이후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지 불과 70년 만에 남한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한이 복음화되면서부터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부분적인 외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언제나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개인과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북한에 있었을 때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월등하다시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북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오게 되었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한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 풍성함이 남한교회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한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어려움의 원인이 우리 남한교회의 타락과 부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남한과 남한의 교회는 북한과 특히 북한의 교회에 큰 빚을 졌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배울 수 있을 만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볼 때 공산화를 통한 핍박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식과 생각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경우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던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을 통하여 영육 간의 복음, 복을 세상으로 펼치는 위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사명과 축복은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의 고생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남을 잘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해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교회 사명, 복음 전하고 교회 어려움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한지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시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은 벌이고 있고 인구가 수십억이 죽어야 하는 음모를 사단이 꾸미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지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구상에 없애버리고 사단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만방에 널리 알려져야 하고 구원의 백성이 날로 날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이란 복음이라 하면서 눈을 감고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과 가소평가든지 무지해서 외면하고 있든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인 7천명을 남겨놓으셨다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을 영영 버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박을 가시고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땅에 의인 7천명을 남겨놓으셨으며 이방의 부흥과 성장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건강한 영적 시기가 일어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날 세상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 받은 세상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북한과 북한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북한과 북한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에 북한을 살릴 의인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의인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이 북한의 교회의 회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과 남한 교회의 풍성함이 저들로 하여금 건강한 영적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저들이 전보다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 남한 교회와 북한의 교회의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틀림없이 북한은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다시 될 것입니다. 우리 남한 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실은 도와준다기보다 진빛을 감는 것입니다. 저들은 신속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어날 뿐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대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한 교회는 다시 북한 교회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통하여 다시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남한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북한 교회는 우리 남한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우리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를 통하여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세상과 세계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같았던 평양을 치신 이유입니다. 잠시 사랑하는 평양을 치심으로 복음이 남한으로 흩어지게 되고 남한의 풍성해짐을 통해서 다시 평양을 회복하시고 평양의 회복을 통해서 남한 교회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의 교회를 통해 세계와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처럼 예루살렘과 같았던 평양의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북한을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남한으로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국에 살면서 충분히 북한의 복음의 순환을 위해 힘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미국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깨어나면 북한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순환은 순식간입니다.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주도했던 성령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뭔가 모르게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22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사단의 세력,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날 때 복음은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스크를 쓰는 그것은 사실은 마스크는 아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2년만 있으면 눈에 항상 끼고 다니는 구글이 있습니다. 그걸 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구글을 끼고 시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마스크를 쓰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미 삼성에서는 2029년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쓰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부정선거로 미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모두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꾸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거 해서 되어집니까? 사단을 섬기는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못 잃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꼭 읽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